뭐 이렇게 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알고 보니까 데스노트였어요. 데스노트에 당연히 뭐 이름 쓰면 죽는 이제 설정이 좀 있잖아요. 영화에선. 근데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름을 썼는데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살인을 한 게 맞나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보시죠?
아, 살인이죠. 저도 살인으로 봅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를 잘 건드리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소름이 돋는데. 네.
보다 채널이 왜 페이지뷰가 잘 나온지 알겠어요. 이슈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진짜 생각을 찾아가는 시간, 철학을 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전옥원입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석입니다.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 안광복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강의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송일령입니다. 요즘은 시대보라는 타이틀로 시대를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예보가 이제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시대예보가 나왔습니다. 네.
시대예보를 시리즈로 매년 매년 이제 그 해에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읽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내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다음 해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제 미리 조금 한번 예견을 해보시는 거고요.
준비해보시라는 거죠.
네. 네. 내년은 뭐 하면 돼요?
지금은 크게 바람과 태풍이 오고 있는데 AI라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조직이 단출해지고 개인이 증강되는 현상을 발견해서 그거를 경량 문명이라고 정의했어요. 가벼워지는 문명이 온다는 겁니다.
아, 문명 수준이에요?
지금은 문명이에요. 생산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게 정의가 인류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방식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정말 문명사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곡점에 있는 거죠.
트렌드나 문화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명?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우리의 생산 시스템이 네.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고실험 한번 하고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어디 산을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알고 보니까 데스노트였어요. 데스노트에 당연히 뭐 이름 쓰면 죽는 이제 설정이 좀 있잖아요. 영화에선. 근데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름을 썼는데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데스노트라는 걸 제가 이제 보긴 했고. 그러면 저는 살인을 한 게 맞나요?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인을 하셨나요?
그 연결
죽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전 글씨를 썼는데 이 행동과 그 사람이 죽은 행동과의 연결고리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칼을 찌르거나 목을 조른 건 아닌데.
법정에서 입증은 못하겠지만 네. 극중에서는 아마 처벌 받으실 겁니다.
아, 살인이라고 봐야 돼요? 네. 너무 아쉽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살인의 의도가 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데스노트라는 걸 보고 이름을 썼다는 건?
그 정프로님이 아시겠죠?
아, 제가 알겠죠? 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궁금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여튼 그게 만약에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쓴 사람과 일치한다면 그 살인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보시죠?
아, 살인이죠.
왜 살인이고 도대체?
살인인 게 낫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벌이 주는 어떤 축복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살인이 아니다라고 면피했다 그래도 그게 죄책감이 평생 시달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차라리 살인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마땅한 벌을 받는 쪽이
끔찍하네.
끔찍하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감옥에 갇히는 게 더 끔찍하기 때문에 차라리 벌을 받고
아니, 죄책감 제가 안 느끼면 되잖아요. 이거 살인 아니죠? 교수님.
저도 살인으로 봅니다.
제 유일한 희망.
개연성을 얼마나 믿었냐의 싸움인데 네. 과학적 사고로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개연성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살인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저건데 또 죽었어요.
그럼 살인입니다.
아, 그건 살인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의도성뿐만 아니라 결과에 그러니까 책임을 져셔야죠.
키워드가 아. 데스노트 같아요. 데스노팅을 알고 아, 평소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적었나.
그러면 제가 쓰긴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 죽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살인 범위. 시점은 정확하게 일치했지만 그러면 저는 살인 아니죠.
살인 교사.
걔 교사야. 난 걔한테 명령한 적은 없어요. 강력히 원하기만 했어. 강력한 바람. 그러나 죽인 사람 따로 있을 경우에 당연히 그 사람이 살인범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까지
남을 죽이려는 마음만 있어서 살인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참 성경은 너무 엄격하시더라.
형사법 판단하고는 다른 거죠?
법적 판단은 다르지만 종교적 판단으로는 살인이다. 알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쓰시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래도. 데스노트기 때문에
적어도 노트에는 안 씁니다.
네. 아, 마음속에 네. 뼈에 새기는 한이 있어도 노트에 적진 않는다.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는 공정의 이슈인데 이게 참 저도 헷갈립니다. 아마 답은 네 분이 약간 비슷하게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어쩌면 그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과가 평등한 것과 기회가 평등한 것 무엇이 더 우선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에너지나 자원을 네. 어디에 투입할 거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거냐를 아마 생각을 한다면 기회에 균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런 공동체가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이 정도 질문으로 아마 좀 바꿔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기시감이 좀
그놈의 기시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구는 채워도 탐욕은 채울 방법이 없다. 등 따시고 배부른 수준까지는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걸 먹고 더 나은 걸 누리고 싶은 욕망은 그 이상을 바라고 그 이상을 바라고 그 이상을 바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문명 단계로 봤을 때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자기네들이 먹고 살만하고 느꼈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문명도 욕구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게 이 정도면 됐어. 그 이상을 누려봐야 사실은 부자들의 결말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스토리 거의 없거든요. 네? 허무, 우울증, 몰락 거의 그 스토리예요. 거기까지 안 가고 사회적으로 콘센서스가 여기까지만 벌면 됐어요 라고 결과에 그걸 공정으로 보는 거죠. 열심히 살았으니 명예를 누리고 그치십시오. 이게 새로운 기회평등보다는 결과 쪽의 방향이라는 게 사회 설계 방법이 아닌가. 결과의 평등을 이제는 내세울 시점이 됐다.
결과의 평등이라기보다 이제 롤스가 말했듯이 최소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거는 공정함보다는 복지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기회의 균등은 오늘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게 왜 저 사람은 혜택을 받아서 저 학교를 들어가고 왜 저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의 판단은 뭐가 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따져보자면 뭐가 더 우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고, 이제 결과의 공정보다는 결과는 사실은 사회복지에 관계된 거니까 좀 다르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앞에 기회의 균등은 정말 그게 공정함일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지금 젊은 세대가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짖는데 네. 보면은 그것도 또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의대 관련 이런 거라든지 네. 보면은 그게 사회적 전체 차원의 공정함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문제로 변질되는
참 뼈아픈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말은 주로 약자가 소외받지 않기 위한 절차를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이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요.
그런 사람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능력이 높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공정인지 특권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네. 있는 것 같고요.
보다 채널이 왜 페이지뷰가 잘 나오는지 알겠어요. 논쟁적이고 굉장히 관심을 네. 많이 가지는 키워드를 정말 잘 뽑으시더라고요. 네. 이슈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 출발이 어떤 거냐면 희소제의 분배 이슈예요. 그렇죠. 결국 네. 지금 나오는 게 계속 선발 그만큼의 평가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결과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지원과 관리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게 지원으로 맞춰 나가면 공기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공기가 위축되면 전체 사회의 프로덕티비티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재밌는 거는 최근에 그 경량 문명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원 시스템이 가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선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뭐 공채 23기 뭐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서사를 만들어서 본인을 입증하면 그냥 역량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고을을 놓고 막 열심히 경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 얘기가 시간 지나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 좀 보여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무한도전 좋아해요. 저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정답이죠.
언론사 입사가 언론 도시라 불리웠고 그다음에 방송사별로 뽑는 그렇죠. 분들이 단자리 숫자였어요. 그게 학력도 엄청 받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논술, 면접 봤으니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뷰가 많이 나오면 미스터 비스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통과 의례라고 했지만 너무나 가혹했던 선발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공정함에 대한 많은 잣대가 대부분 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가받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얼만큼 유효할까에 대한 것들이 좀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회사를 경영을 또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어 직원이 A, B가 있는데 한 명은 12시간씩이라고 정말 회사에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B라는 친구는 거의 뭐 논팽논팽 하는 것 같은데 2시간밖에 일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어디 가서 저 짱박혀 있는데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회사의 이익은 B가 더 잘 내요, 줘요. A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줍니까? B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줍니까?
예, 입장이 다른데요. 예. 몇 시에 왔니? 몇 시에 갔니? 이걸 따지는 입장이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당연히 B는 위험한 거예요. 이유가 전체 조직의 규율을 어겼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기업 폐업이라면 무조건 빕니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친구에게. 근데 그 더 많은 이익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친구 하나가 얼마나 퍼포먼스 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직업은 예를 들어 뭐 펀드 매니저로 치더라도 이 친구는 그 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잘 자료를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즉 그러니까 한 명이 진짜 그 혼자 단독적으로 그 퍼포먼스를 낸 게 아닐 가능성 높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JTBC 하고 있는 서울 자가의 김 부장의 플롯이에요.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한 거지 이런 네. 생각이거든요. 네. 팬데믹 때 일단 그게 많이 좀 분류가 끝났고요. 네. 개인별 기여가 나왔으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두 번째는 지금 AI로 증강되면서 서포팅 시스템이 가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팀으로 움직이던 게 이제는 서비스랑 묶여서 혼자 가는 걸로 드디어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주 빠르게 개인별 퍼포먼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걸 측정하는 것도 매우 용이해졌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줄고 한 명한테 주어진 업무의 처음과 끝에 대한 산정이 좀 더 쉬워지는 중이에요.
학교에 계시니까 발표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학생은 말이 좀 어눌하거나 느린데 생각이 굉장히 깊고 고민의 양도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느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발표 시간 뭐 10분씩 딱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한 12분이나 15분 정도 주면 훨씬 더 좋은 답들을 전체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도 잘 던지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한테는 15분이라도 좀 줘서 성적도 잘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쨌든 모두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10분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핫한 주제를 잘 건드리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소름이 돋는데 네.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그게 핵심을 이루는 문제예요.
이 이슈가요?
네,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딱 오면 일정한 학생이 일정 수준까지는 다 도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우열을 가르는 게 중요하다고 봤지만은 네.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저항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의 2단계에서는 이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게 더 공정하다고 보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은 뭐예요?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땐 다 똑같이 10분씩 줘야죠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긴 있어요.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좀 유명 대학이라고 본인이 믿고 있는 학교 학생이 올렸어요. 에브리타임에 뭘 올렸냐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싫어요가 올라왔었어요. 우리는 계속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들은 학력과 무관하게 수입이 높으니 억울해요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정말 댓글이 정말 엄청났었어요. 그런 생각을 익명 게시판이니까 한 건데 그 생각이 나오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게 되게 크리피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네.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겨우 이제 뭐 회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임금 받는데 저놈은 뭔데 유튜브에서 그냥 막 라면 먹는데 500만 뷔씩 나와갖고 돈을 막 있어요. 수억씩 벗냐.
그런 이야기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표면화된 거죠. 네.
이렇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성공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 바람직하다. 네. 기회균등이고 참 좋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문제가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평가를 계속 수평으로 받아왔다는 것도 문제고 직업적인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네.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걸 환원시켜가지고 물질주의로 간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명이 어렵거든요.
뭐 신분사회 점수가 높으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나치게 서열화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양반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은 뭐 사회적 계층이나 돈에 따라서 또 서열화돼 있고 기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의 공정함에 적더라고 생각하는 게 딱 어떤 과정을 합격하고 나면 그게 다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뒤에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고시라는 게 전형적인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퍼포먼스를 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이제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개인들이 시도해보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을 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이렇게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에 도달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를 꼭 보장해 주려고 하는 예를 들어 명문대 같은 게 좀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어떤 제한된 기회로 부여하는 식으로 좀 생각하지 않나. 원래 공정이
대입 같은 데 있어서 좀 유명한 뭐 명문대라고 예. 소위 얘기해지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쿼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좀 저도 듣긴 했거든요.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들이 볼 때는 똑같이 그럼 성적으로 해갖고 1점이라도 높은 친구가 들어가고 1점이라도 낮은 친구가 떨어지는 거 그건 나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여러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길들로 다 들어오게 하는 것, 이거는 나의 노력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미국에서도 메리토클래스에 대한 이슈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잖아요.
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거기 따르는 어떤 지원이라는 게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부터 얻어진 거고 심지어 이내리 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면 정말 오만한 사람 만들잖아요. 사회적 갈등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잘 칠 재능이 있지만 피아노가 값비싼 물건이잖아요. 피아노가 없으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요즘 피아노가 뭐 그렇게 고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과거를 생각해보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뛰어난 연주자도 극히 드뭅니다. 근데 지금은 뛰어난 연주자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됐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히 이익이죠.
흥미로운 건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신입사원분들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스탠포드 리서치인데 22년부터 25년 지금 한 3년 사이에 한 25살 언더 친구들을 새롭게 뽑겠다는 직업의 크기가 13%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새롭게 학력을 기반으로 조직에 들어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뭔가 성취해서 조직에 들어온 경우는 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잡 포스트에 학력이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주로 이제 역량을 보는 걸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포텐셜, 잠재력이었는데 이제는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거 있었거든요. 공채 시험 같은 거 보게 되면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게 삼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업무와 무관해요. 그냥 잘 자라왔어요.
인자하신 부모님
예, 그렇죠. 전 성실해요.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면접이 업무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면 못 들어오고요. 거꾸로 업무를 할 줄 알면 학력이 안 중요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설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 역량을 갖추면 조직에 들어올 거고 그럼 지금처럼 정해져 있는 수직적인 형태의 어떤 분화로 되어 있는 서열적인 형태의 평가는 좀 덜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각자가 다른 형태의 어떤 꿈을 꾸게 되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재주가 몇 백만 개인데 그중에서 몇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라면 의구심이 있었지만 대안이 없었으니까 살아왔단 말이죠. 이제는 아닌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씩 계속해서 좀 침식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마 공항에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번 크게 우리 사회가
네.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먼저 정규직 들어가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어려운 시험 통과해갖고 겨우겨우 정규직 됐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규직 전환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만 내지는 공정 이슈로 크게 이제 그때 부각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라고 말할 논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뭘 설득할 만한 논리가 있습니까?
자신과 똑같은 노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손해를 끼치진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네. 본인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한번 받으셨던 모양이 그분들은.
예, 근데 노력에 대한 보상은 성취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노동을 하면 보상이 따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노력에 대한 보상은 개인의 자기 역량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받아야지.
제가 대변해 네, 보면 네. 그럼 올림픽 해갖고 다 금메달 주지 다 기분 좋게 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놔두냐. 노력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낸 사람한테 그만큼의 보상을 리오들 주는 거 아니냐.
올림픽은 스포츠잖아요. 대결이고 규칙 자체가 다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규직끼리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가지고 다 차등 지급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똑같은 월급 받아야죠.
지금 그 얘기가 경량 문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수직적인 형태의 하이라키로 만들어진 막스 베버의 그런 조직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점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에 조직도가 없고 워크플로우만 있는 막 그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정한 어떤 직위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합집산에서 모이기도 하고 마치 리솜처럼 일을 하는 것도 태스크로 구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다 태스크가 달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태스크의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성취를 했고 그걸 들고 또 나가요 딴 데를.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저는 다시 다른 일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오거든요.
네.
탈조직이 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이게 안전한 곳이 있고 불안한 곳이 있고 안전한 곳에서도 불안한 분들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층화됐던 건데 이런 형태의 어떤 생산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과도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효율 중심의 이야기인데 효율로 보더라도 이제 그게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쪽은 정규직 집단으로 보호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혹시 또 더 나은 성취를 거두 두어도 비주기직 쪽은 늘 신분이 불안한 거죠. 이게 정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정당하게 시험 봐서 들어온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냥 청강생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성적이 좋아서 혹은 뭐 수업을 잘 따라와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학교 장학금도 받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가 없죠. 직업군하고는 다르죠.
앞으로도 없죠. 그럼.
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학교는 왜 안 되고 직업은 왜 되는 거죠? 회사 들어갈 때도 아니죠. 그들은 그만큼 더 힘든 노력과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좀 재미난 실험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예. 배우를 잘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너는 예를 들어 5만 달러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만 달러를 받아.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너는 10만 달러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20만 달러를 받아. 그럼 대부분이 첫 번째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절대적인 만족이 예. 아니라 얘가 나랑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경쟁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정규직 되고 이 사람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올라오는 게 나한테 손해는 없더라도 싫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과정의 공정함에 좀 지나칠 정도로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의 공정함이 정말 이렇게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뭔가 소수를 이렇게 잘 뽑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냐.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개인이 그런 식으로 과거처럼 평가된다면 뭐 그게 혹시 이제 경량화 사회에서 더 가속화된다면 공정함의 기준이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개인이 예전보다 오래 살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종신 맞아요. 고용, 네. 평생 직장 이렇게 했으니까 안정성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정한 시간만큼 보낸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잘 보냈다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조직은 짧아지고 있고 개인은 오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환갑 때 그만둬도 남은 시간이 막 50년 이러니까.
그것도 우리 예. 사회가 97년 이후로 너무나 이게 불안정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져 네. 버렸어요.
혹시 직장에서 어떤 가장 낮은 임무를 받는 사원과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좋은 결과를 회사에 가져다 준 사람이 급여가 월급 한 1000배쯤 차이 나면 그거는 매우 불공정한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아마 호나우두나 뭐 이런 선수들은 막 4000배, 5000배 이렇게 될
그렇겠죠. 겁니다. 네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건 불공정한 겁니까?
지금 문화권 대비 그런 형태의 변화, 인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일본 경영진이랑 미국 경영진이에요. 예. 일본이 사장님도 얼마 못 받아요. 근데 예. 미국은 그렇지 않고 막 100배 넘게 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왔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에 대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한국은 관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연공서열성은 높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이철수 교수님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연공서열성은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자가의 김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또 김부장.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부장님은 저보다 3배를 더 받으시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혹은 약간은 좀 배관시하는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좀 낮춰야 돼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여러 문화적인 코드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장유 요소도 들어있고.
저도 공감을 네. 하는 게 저도 올해로 직장생활 30년 차인데 조직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저희 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을 딱 뽑잖아요. 정규직을 뽑을 때는 의외로 능력은 2순위가 되더라고요. 사람하고 잘 어울려, 인간성 좋아.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을 뽑을 땐 진짜 능력만 봐요. 그러니까 오래 갈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 그리고 임시직으로 쓸 사람들은 능력. 이런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송 박사님 말씀처럼 조직의 수명이 짧아진다면 그 공정성의 개념도 바뀔 것 같아요. 인성 중심의 이런 것들은 이제 해체가 되고 능력으로만 이게 공정성을 가리는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지금 미국의 AI 기업들은 천억 원대를 지금 막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급한 거예요, 이게. 빨리 뛰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놓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예,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억 지급하는 건 예. 아깝지 않다.
지금 3천억까지 갔거든요, 한 분한테. 20대예요, 그분. 그래서 이렇게 될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프로 선수들의 몸값처럼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얼만큼 급하냐의 문제예요. 역학입니다, 이건. 규칙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얼마라도 내야 되는 거고.
옳다 그러다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당신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규칙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였어요. 그때가 콜센터 분들도 전부 다 정규직이었고 지점에서 운전해 주신 분들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주류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중화를 시켰어요. 그다음부터 한국에 이런 형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대한 처우의 차이가 커지는 바람에 학력주의가 더 커졌다는 그런 스터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 그만큼의 분배에 대한 부분들의 차등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그러면 각자가 본인의 기여를 판정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교환받는 구조를 가져야지 네. 그렇지 않고 법인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2001년 월가 시위처럼 99% 1% 이런 것들이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더구나 이제 AI나 이렇게 돼서 전문화되면 정말 엄청난 고소득자와 정말 형편없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근데 그게 좀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이렇게 좀 극단화되는 경향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제 그 불안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렇죠. 폭동이 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끝으로 요즘에 이런 약간 극단적인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치 아무 관심도 없고 나라에 우리 지역에 누가 후보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정말 정치에 관심 많고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늘 고민하고 이런 사람에게 혹은 어마어마하게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면서 나라의 발전에 더 기여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있고. 한 표씩 주는 게 맞냐. 예, 네, 요거는
기시감 얘기 또 나오시겠네요.
기시감도 있죠?
많죠.
네. 요 논의도 많이 있었죠?
영원히 반복되는 문제.
아, 그래요? 과거에 공동체들은 어떤 답들로 대체로 해결했습니까?
그 논의를 하기 너무 긴데 이거 하나 한번 좀 그 송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라이프니츠가 전자계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라이프니츠의 전자계산기가 물론 만들지 못한 구상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계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논쟁이 붙으면 A라는 사람의 주장을 계산기에 넣어요. B라는 사람의 계산기를 넣어요. 자, 계산해보세요. 누가 옳은지. 그러면 정답을 내는 기계예요. 그런 기계를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구상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황당한 얘기지만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정이라는 문제를 지금 한 표를 주냐 여러 표를 주냐를 이거를 딱 AI가 계산을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딱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올바름, 윤리 더하기 미래에 대한 시대도 있어요. 우리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데 다음 세대한테는 안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단어 중에서 기후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후가 안 좋아졌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 여쭤보면 왜 불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유 뭐 그런 기후 변화 같은 거는 당연한 일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실제로 멘탈 프로블럼이 생겨가지고 막 병원에 가신 분도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나중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재밌는 거는 아이가 있는 부모는 걱정하세요. 우리 아이 때문에 이게 생각의 범주나 거기 따르는 본인의 태도가 참 주관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우리 생각으로 합의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는 좀 숭고해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존 롤즈가 정의론에서 방법을 제시했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네.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집을 사고 나면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냐 집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롤즈가 제시하는 게 무지의 배일. 그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의 답은 없지만 내가 어떤 카드를 뒤집을지 모르는 상태라면 1번부터 4번이 있다고 할 때 4번에게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물자는 갈 수 있게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관적 입장을 이제 넘어서서 판단해야
된다. 인간은 생각이 깊고 항상 억울해하는 종이거든요. 질투도 많고. 그래서 지금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는 설명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예,
납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합의를 할 수 있는.
또 그 전제는 뭐냐면 그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설명하고 이걸 통해서 합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과정이 다 깨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설명을 들을 준비가 일단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설명을 할 충분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설명하는 사람과 들을 사람의 중간에 매개한 것도 매우 좀 약해 보이고
근데 아마 이제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시스템도 네. 결과를 똑같게 만들려고 이제 더 이상 시도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공정함이라는 원래 그 화두가 사라지진 않을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현재는 합의가 어렵지만 자꾸 터져나오는 것 자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뭐 이걸 이렇게 제도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갈등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아 끝으로 저 진짜 끝으로 요즘에 뭐 여러 판결 관련된 기사들 보면 댓글에 야 AI 판사 도입하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AI 판사가 만약에 도입돼서 기존의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약에 그 판사가 결정 내리면 내부는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저는 심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발작법인가? 이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도입된 경우가 있죠. 심판 역할을 한국야구위원회에서 AI 심판을 도입했죠.
아, 뭐 볼 스트라이크 뭐 이거
그렇죠. 스트라이크 볼 판정할 때
네네네.
그래서 주심이 이제 AI가 주는 정보를 먼저 참고한 다음에 볼과 스트라이크 네.
그건 가능한데 이제 형벌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오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건 본래 목적이 아니고 편파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법관이 오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네.
그런데 편파는 이제 곤란하죠. 저는 AI가 편파는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인간 판사보다 AI 판사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판사는 편파적이거든요.
그렇겠죠. 본인의 경험 혹은 네. 뭐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판결에 분명히 반영이 될 테니까
스터디 중에 그거 있었어요. 가석방 판정을 내릴 때 식사를 하시기 전과 후가 달랐다는 그런 스터디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게 주관적인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느낌에 대한 부분들이 좌우돼요.
네.
저는 그 정도 오심은 인정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어렵잖아요. 네. 증강된 사람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툴을 쓰고 있거든요. 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만큼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쓸 거지 우리가 상대가 사람이길 바라는 업이 있어요. 스님, 목사님 이런 분들,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에 의한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의지하게 될 거예요.
기시감이 오는데요.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의 그 계산식이 있어요. 이 행동이 옳은가 틀은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심플한 게 어느 쪽이 쾌락을 많이 주고 고통을 줄이는지 총량을 계산하면 판단이 딱 떨어진다. 네.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냐, 사회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하는데 벤담은 그걸 구현만 하고 실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AI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벤담의 사고 틀을 판사가 하게끔 이게 구현을 한다면은 AI 판사가 얘기하는 것도 철학적 기반 하에서 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인간적인 묘미까지 준다면 AI 판사 얘기도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공정하다라고.
저는 막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즘은 AI 판사를 아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본인이 직접 판단 안 받아봐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자칫 그 사람의 식후냐 식전이냐 혹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쪽에 편견이 있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AI한테 판단받는 게 더 이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몽테스키가 왜 고등법원장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내 안에 나만의 법정이 있다. 세속의 법정에 갈 일이 없다. 내 안의 법정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저열한 세속의 판사에게 나를 맡기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법관에 대한 불신 같은 게 꽤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있었죠.
근데 아마 앞으로 AI를 사법 체제에서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래도 정말 마지막은 인간이 하는 걸 난 원할 것 같아요.
이게 설명 가능성 때문에 explainable AI라고 지금의 방식이 아닌 것들을 더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블랙박스로 됐을 때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좀 더 깊은 기술을 쓰자는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들도 뭐 AI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이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당연히 판사들도 최종 결정을 말로 뱉는 건 인간이 할지 몰라도 그 전에 결정은 상당 부분 아마 점점 더 많이 AI가 또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오늘은 공정에 관한 이슈를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아마 여기는 오늘 댓글이 꽤 많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네,
좀 되고 있고요. AI가 댓글 다는 날도 곧 올 텐데 그죠?
이미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요?
네.
AI야 댓글 좀 예쁘게 좀 달아주기 바란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철학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